완벽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진화는 우선 뭔가를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이 부서져야 한다. 씨앗이 죽지 않고는 싹이 틀 수 없다. 빵이란 결국 미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미래는 결국 과거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자, 선생님. 무언가 이렇게 완벽주의자보다는 뭔가 약간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프닝을 하신 건가요?
네. 우선 인간이 그렇다는 뜻이지만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 그리고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 격변의 시대가 미래를 위한 씨앗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이련 스님. 왜 그 당시에 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게 됐을까? 네. 그리고 삼국유사를 집필하는 방향은 어디로 갔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 읽기도 점점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전 읽기 참여하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우물정의 1045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로 해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인터넷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댓글 또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꽃이다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는 연극 아워타운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첫 곡 좀 화끈하게 확 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호입니다. 영일만 친구.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노래는 오늘의 주제와 매우 연관된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2주간 오후 4시 이 시간은 삼국유사를 읽는 오후입니다. 어제 단군 신화로 문을 열었고요. 네. 오늘은 삼국유사의 전반부인 기이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연호량과 세호녀, 도하녀와 비형랑, 만파식적, 그리고 신라 48대 경문왕의 귀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서양 쪽에 고전을 읽어봤는데 이제 이제 동양 쪽으로 왔어요. 우리 것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좀 네. 편안한 마음으로 더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 왠지 우리 거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된장 같죠.
편안한 틈을 타서 저희가 오늘의 퀴즈는 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퀴즈입니다. 우리 설화. 연어랑과 새오녀 이야기에서 연어랑과 새오녀가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1번 중국, 2번 일본. 자, 우리의 설화 연어랑과 새오녀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이 바위를 타고 건너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일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가요?
잘 들으면 쉽죠.
기억이 네. 가물가물하시다 하면 우리 백운철 씨가 낭독해 주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백운철 씨 준비되셨죠?
신라 제8대 아달라 왕 때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연호랑이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는데 어디선가 바위 하나가 오더니 그를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다.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본 일본 사람들은 그를 받들어 왕으로 모셨다. 한편 새오녀는 해초를 따라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로 나가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바위에 벗어놓은 남편의 신발 한 짝이 눈에 띄었다. 새오녀는 바위에 올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바위는 새오녀를 태우고 연호랑 때처럼 일본을 향해 나아갔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새오녀를 보고 놀라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된 연호랑과 새오녀는 이렇게 일본에서 다시 만났다. 연호랑은 새오녀를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신라에는 해와 달의 광채가 없어졌다. 왕이 점을 치는 관리를 불러 무슨 영문인지 점을 쳐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아뢰었다.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궤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급히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오녀를 신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연호랑은 신라로 돌아오라는 사신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켜서 그런 것인데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나의 아내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해와 달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네.
연호랑은 새오녀가 짠 비단을 사신에게 건네주었다. 사신은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호랑이 시킨 대로 새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났다. 왕은 그 비단을 국보로 삼고 왕의 창고에 잘 모셔두었다. 비단을 모셔둔 창고를 귀비고라 이름 짓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년 또는 도기야라고 하였다.
유사에 나오는 첫 번째 설화의 주인공 연호랑과 새오녀를 만나봤는데요. 선생님, 이 네. 지금 저희가 왜 첫 곡으로 들려드린 이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이게 지금 마지막 구절에 영일현 또는 독이야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깝죠, 아주. 네네. 지금은 뭐. 그, 이 포항시로, 이제 바뀌었지만. 네. 영일이라는 뜻이. 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 서양 신화하고 우리의 신화하고 같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요?
신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참 신기한 게. 인류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원형이 매우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똑같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은 것처럼. 그래요. 예를 들면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 사람, 이 남신과 여신은 해와 달을 상징하잖아요. 거기는 자매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부가 돼 있는 거죠. 약간 다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부 다 태양에 대한 얘기예요. 중국의 경우도 비슷한 게 있는데.
뭐예요?
중국의 어느 날 요임금 때 태양이 한꺼번에 10개가 떴어요. 그럼 무지하게 뜨겁겠죠. 아마 그건 가뭄을 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농사 짓을 때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영웅을 부르는데 이 얘가 누구냐면 활을 기가 막혀 쏘는 친구예요. 그래서 붉은 활에다가 하얀 화살을 매겨서 아홉 개의 태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갑자기 하나에서 열 개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열 개의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12일에 하나씩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밤에는 부상이라고 하는 나무에 검은 까마귀가 돼서 거기서 묵어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새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여기 참 재밌는 게 이 연호랑 새오녀의 가운데 오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게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신조인데 신기한 게 아폴론의 신조도 까마귀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건 같은 점이네요.
네네네, 네, 네,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데, 네. 그럼 도대체 왜 까마귀가 이 태양의 상징이 됐을까? 아마도 태양이 밤이 되면 쉬게 되는데 그 어두움을 상징하는 새는 까마귀였을 거야. 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 태양과 까마귀, 그것도 삼조고라고 해서 다리가 세 개가 달린 이 까마귀를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 네. 이 아폴론의 경우에 콜로니스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제 네. 그 연애를 하게 되는데 네. 콜로니스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폴론이 콜로니스를 이제 활로 쏴 죽이는데 네. 이거를 쏘게 쏘아서 죽이게 만든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죽이고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거기 임신도 해가지고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의술의 신이 이제 네. 태어나게 되는데 그 네. 신은 이제 구해서 다시 키워요. 그래서 그 까마귀는 원래 흰 까마귀였다가 까만 까마귀로 바꿔버렸어. 참 재밌는 거는 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는 거예요. 이때 정말 그러니까요. 뭐가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닐 텐데.
참 기본적인 건 다 같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연호랑과 세오녀 이야기만 봐도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는 역사 이전 단계부터 벌써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었던 것 같고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렇죠.
이제 귀신이 된 왕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도하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도하녀와 예. 비형랑 이야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럼 우리 백은철 씨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신라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다. 진지왕은 술과 여자에 빠져 정치를 게을리했다. 그런 탓에 나라는 어지러웠고 정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다. 진지왕이 왕위에 있을 때 사량부의 민가에 얼굴이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복사꽃에 비유하여 도하녀라고 불렀다. 진지왕은 사량부에 사는 도하녀라는 여인이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뒤부터 그녀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는 도하녀를 조용히 궁중으로 불러들여 정을 통하려 하였다. 그러자 도하녀가 말했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위엄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저를 마음대로 하시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왕은 도하녀를 더욱 위협했다.
내가 만일 널 죽인다면은 어찌하겠느냐?
도하녀는 태연히 말했다.
제목을 거리에서 뵌다 하더라도 결코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다시 희롱하며 말했다.
그럼 남편이 없으면은 허락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도하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왕은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 후 왕은 나라 사람들이 폐위해 죽었다. 왕이 죽은 지 3년 만에 도하녀의 남편도 죽었다. 남편이 죽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죽은 진지왕이 평소 모습으로 도하녀의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네가 옛날에 나에게 약속한 말 기억하느냐? 지금 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도하녀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가 여쭈었다. 부모는 말했다.
아유, 임금의 말씀인데 어찌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도하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왕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함께 밤을 지냈다. 왕은 이래 동안 도하녀의 방에 머물렀는데 내내 옷의 구름이 집을 덮고 묘한 향기가 방에 가득했다. 왕은 이래 뒤에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에 도하녀는 곧 아기를 가졌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을 비형이라고 지었다. 진지왕의 뒤를 이은 진평왕은 비형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궁중에 데려와 길렀다. 그리고 비형이 15살 때 집사 벼슬을 주었다. 그런데 비영은 밤마다 월성 서쪽 황천 언덕에 가서 귀신들과 놀았다. 비영이 귀신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왕은 용맹한 군사 50명을 시켜서 몰래 비형의 뒤를 따라가 보게 하였다. 비형의 뒤를 밟은 군사들은 비형이 밤마다 귀신들과 어울려 놀다가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왕께 아뢰었다. 왕은 비형을 불러 그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네가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는 소문이 정녕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비영이 답했다.
그렇다면 그 귀신들을 데리고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도록 하여라.
비영은 그날 밤 귀신들을 시켜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사람들은 귀신들이 다리를 놓았다 하여 그 다리를 귀신다리, 귀교라 하였다. 왕은 비형을 불러 또 물었다.
귀신들 중에 나라 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다리란 자가 매우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나라 일을 도울 만합니다.
왕은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이튿날 비형이 그를 데려와 왕께 보이니 왕은 그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다. 길다른 비형의 말대로 매우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왕은 아들이 없는 각간 임종에게 길달을 양아들로 삼게 하였다. 임종은 길달에게 흑륜사 남쪽에 물루를 세우게 하였다. 길달은 물루를 세우고 매일 밤 그 물루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루를 길달문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길달은 여우로 변하더니 도망가 버렸다. 비영은 귀신들을 시켜서 도망간 길달을 잡아 죽였다. 이 때문에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며 멀리 달아났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으니 비형랑의 집이 여기로다. 날고 뛰는 귀신들아, 이곳에는 함부로 머물지 마라.
이때부터 신라에는 이 노래를 붙여 귀신을 쫓는 풍속이 생겼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쭉 궁금한 게 이 일연 스님이시거든요.
스님.
예. 근데 이게 남녀 상열지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는 걸 조금은 껄끄럽거나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일연 스님은 네. 우선 그 한국의 호메로스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맨 처음에.
진짜. 좋아요. 예,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스님들은 사실 운수납자이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그 이 9살에 광주의 무량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14살에 속초의 진전사에서 이제 그 스님이 되시거든요. 네. 머리를 깎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세요.
예.
취미가 뭐냐 하면 네. 그 동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채집해서 네. 그거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 나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남녀 이제 상렬지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잘 이 가닥을 잡고 역사와 잘 이렇게 깃대어서 이제 삼국유사 같은 걸쭉한 이 명작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는 이 밤손님이거든요. 도둑질하는 밤손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 네네.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에로스도 밤마다 이렇게 푸시케를 찾아가잖아요.
아이고, 많이.
애기.
맞아요.
근데 막 푸시케가, 이 부드러운 살, 뭐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했죠.
예. 네네. 예. 근데 이게 이 밤손님이라는 것도 서양하고 동양하고 의미가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이제 그 하나의 가능성, 즉 그 도적, 뭐 이 네. 도둑 이런 건 다 빼고
네.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낮에는 할 수 없는 사랑, 이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야레자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는데 밤이 오면 찾아오는 자 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비형랑의 도하녀와 이제 진지향 얘기뿐만 아니라 전 진지향이 굉장히 그 재밌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 네. 신라가 통일을 할 때까지 굉장한 그 이 힘들을 축적해 가는데
네.
23대 버풍왕부터 해서 그 다음이 진흥왕 그리고 25대가 진지왕인데 4년밖에 못 살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평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사실 진지왕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예.
진흥왕의 첫 맏아들이 태자로 책봉돼 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진지향이 이제 그 왕이 되는데
네.
4년 사이에 이제 이 도하녀와의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가 예. 결국은 이제 죽고 나중에 예. 밤에 이 도하녀와의 사랑을 죽은 후에 이제 이루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유명을 달리한 영혼 결혼은 아니더라도
예.
견혼 백제의 그 견혼에 네.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백제 무왕 이야기
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예.
미와야마 신화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야기의 구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밤에 온 사람들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거죠.
착한 귀신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비형랑은 예. 굉장히 착한 귀신이고 길딸도 예. 착한 귀신으로 돼 있죠.
네. 뭐 귀신하면 무섭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비춰지는 건 아주 인간에게
그렇죠.
예, 뭔가 네네. 배움을 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네.
이런 귀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네. 이러한 통로 속에서
예.
귀신들이 이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좋은 관계로 이제 나오게 돼요.
아, 예. 네.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비형랑을 부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좋은 귀신들 많으니까.
네. 예, 예. 좋은 귀신 중에 하나, 비형랑. 자, 여러분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설화 연어랑과 새오녀 이야기 앞서서 들으셨는데 이 연어랑과 새오녀가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일본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갈 텐데요. 이선희가 노래합니다. 인연.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하는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만파식적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만만파파식적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적을 세우면 이름을 하나씩 더 이렇게 붙여준다면서요.
승진을 시켜주니까.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만파식적이었다, 예. 만만파파식적이라고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이 나라를 구하는 이 엄청난 피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왕이 있어요. 문무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문무왕은 마치 그 아버지 김춘추인 태종 무열왕이나 김유신 장군이 해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이어받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는 문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네.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맨틱한 과정, 아주 그 중간에 이제 비련의 요소를 이제 품을 뻔하다가 잘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네.
김유신의 동생인 문희가 김춘추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죠. 그래서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범민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는데 이분은 바로 이제 문무왕이 나중에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김춘추는 다른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범민을 사실은 이제 적법한 자기 후계자로 삼기에는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저기다 가야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범민은 오랫동안 당나라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도록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소종방이 백제를 침입하게 될 때 같이 따라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문무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문무왕이 겪었던 마음고생, 사실은 통일전쟁은 전부 문무왕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63년에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결국은 고구려가 망하게 돼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자체를 문무왕이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 문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만파식적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계속 이어볼까요?
좋아요.
네.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돌아가신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해 바닷가에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다. 신문왕이 가문사를 세운 이듬해 5월 초 하루 바다를 맡은 관리인 파진찬 박숙청이 왕에게 와서 아뢰었다.
동해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둥실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왕이 이상히 여기고 점을 치는 관리 김춘질을 불러 서둘러 점을 쳐보게 하였더니 김춘질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지금 바다에 용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김유신공도 삼삼천의 한 아들이 되어 지금 인간 세계에 내려와 대신이 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성인이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지킬 커다란 보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배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김춘질의 말에 왕은 매우 기뻤다. 왕은 그달 초일에 이견대로 가 물에 떠 있는 작은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신하 한 사람을 보내어 더 자세히 산의 모양을 살피고 오게 하였다. 신하는 산 모양은 마치 거북의 머리 같고 산 위에는 한 개의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다가 합해져 하나가 되더라고 자신이 본 것을 왕께 와 자세히 아뢰었다. 왕은 그날 밤 가문사에서 묵었다. 이튿날 오시 갑자기 둘이던 대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나로 합쳐지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를 이래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물결도 잔잔해진 그달 16일. 왕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산으로 들어갔다. 산에 들어가니 용 한 마리가 나와 왕을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검은 옥대를 왕에게 공손히 바쳤다. 왕이 용에게 물었다. 이 산이 대나무와 함께 어느 때는 갈라지고 어느 때는 합쳐지는데 무엇 때문인가? 용이 대답했다.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나무란 물건은 본래 합쳐져야 소리가 나는 것이니 성왕께서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가셔서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온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천신이 되셨습니다. 두 분의 성인이 마음을 합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큰 보물을 대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오색 비단과 금 옥등을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신하에게 산의 대나무를 베게 한 뒤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나왔다. 왕이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왕은 산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가문사에서 묵었다. 다음 날 17일 왕이 지림사 서쪽 시내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는데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공은 왕이 용에게 받아온 옥대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이 옥대의 쪽들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왕이 놀라 물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이공이 말했다.
이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보십시오.
왕이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었더니 쪽은 금세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올라가고 난 자리는 못이 되었다. 그래서 그 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다. 왕은 대궐로 돌아온 후에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잘 간직해 두었다. 피리는 매우 신비하여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이 개었다. 왕이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피리를 불면은 뭐 적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또 장마에는 날이 개고 이게 엄청난 요술피리인데 이걸 이렇게 되면 국보급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죠.
예.
그거 아직도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아 없어졌어요.
어머.
중간에 예.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네. 이 그 만파식적에 대한 얘기는 예. 사실 요술 피리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를 네. 보호해 주기를 바라기를 엄청 했던 그 우리의 염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돼요. 좀 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아까 이제 문무왕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문무왕에 꽂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무왕이 돌아가실 때 삼국 사기에
예.
이런 그 조서 스스로 이제 쓰신 그 글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풍상을 무릅쓰다 보니 마침내 고질병이 생겼는데 정사에 또 애를 쓰다 보니 이 고질병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은 작고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6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래 죽어도 그냥 죽지 못하고 이제 문무대왕암의 바다에서 용이 되어 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걸 그냥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강대국 당나라에서 그 백제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 거기에 주둔하고 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가끔 문무왕이 반쪽짜리 통일밖에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어쩌면 그 강대한,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독립적인 나라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게 막 기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요새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중국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네.
점점 더 이런 문무왕의 외교, 그리고 현명함, 냉철함, 이 당당함 이런 것들은 연구돼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많아요.
네, 만파식적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해진 감은사탑과 대여왕암인데요. 이곳에 가면 그 옛날에 그 만파식적의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
기운을 하고 한번 네. 들으시면 혹시 만파식적 나타나지 않을까? 막 희구씨 가서 또 막 이렇게 빌고 그러면
빌어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가서 빌어보세요. 자,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드립니다. 우리의 설화, 연호랑과 새오녀 이야기 함께 들으셨는데 연호랑과 새오녀가요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중국, 2번 일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스파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경문대왕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신라 제48대 경문왕 응명이 20살이던 어느 날의 일이다. 왕이 그를 궁으로 부르더니 잔치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응념이 잔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왕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국선으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놀지 않았나? 여러 곳을 다니며 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응념이 대답했다. 예,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게 누구더냐? 왕은 그들에 대해 들려줄 것을 청했다.
남의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이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요.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을 검사하게 하는 사람이 둘이요. 귀하고 권력을 지녔으면서도 위세를 함부로 부리지 않는 사람이 셋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응렴이 무척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왕은 감동하여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대의 아내로 주겠노라. 응렴은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곤 물러나왔다. 응렴이 집으로 돌아와 잔치에서 있었던 일과 왕의 말씀을 부모에게 전하니 부모는 무척 기뻐하였다. 응렴의 부모는 왕의 두 딸 중에 누구를 아내로 맞을까 의논했다.
들리는 말로는 첫째 공주는 겉모습이 볼품이 없고 둘째 공주가 무척 아름답다고 하니 둘째 공주를 아내로 삼는 것이 좋겠구나.
응렴은 부모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응렴이 이끄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범교사가 소식을 듣고 급히 응렴의 집으로 찾아와 물었다.
인간님께서 공주님을 공의 아내로 주기로 했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응렴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느 공주님을 맞이하실 작정이십니까?
글쎄요. 부모님께서 둘째 공주가 좋겠다고 하시니 두 분의 의견을 따를까 합니다. 그러자 범교사가 말했다.
만일 공께서 둘째 공주에게 장가를 든다면 저는 반드시 공 앞에서 죽을 것이고 첫째 공주에게 장가간다면 반드시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응렴은 자세한 이유는 묻지 않고 그냥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하였다. 며칠 뒤 왕은 좋은 날을 골라 신하를 보내어 응렴에게 어느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지를 물어왔다. 두 딸 중에 누구와 혼인하고 싶은지 알려주시오. 응렴은 명을 받든 신하에게 첫째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응렴과 첫째 공주는 결혼을 하였다. 응렴이 첫째 공주와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왕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위급하게 되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게는 아들이 없으니 죽은 뒤에는 마땅히 맏딸의 남편인 응렴이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왕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응렴은 왕의 유언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때 범교사가 왕에게 와서 말했다.
제가 지난번에 아뢰는 세 가지 좋은 일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요. 예전에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던 둘째 공주에게 쉽게 장가 드실 수 있게 되신 것이 둘이요. 첫째 공주에게 장가를 드셨기 때문에 왕과 부인께서 매우 기뻐한 것이 셋입니다.
왕은 범교사의 말을 듣고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대덕이란 벼슬과 금 130냥을 하사하였다. 왕이 죽자 시호를 경문이라고 하였다. 경문왕에 대한 두 가지 일화가 전한다. 날마다 저녁이면 경문왕의 잠자리에는 수많은 뱀이 모여들었다. 궁인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뱀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왕은 만류하며 말했다.
뱀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 없으니 쫓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왕은 늘 뱀과 함께 잤는데 왕이 잘 때는 언제나 뱀이 혀를 내밀어 온 가슴을 덮었다고 한다. 경문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갑자기 귀가 나귀처럼 길어졌다. 왕후와 궁인들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단 한 사람, 왕의 관을 만드는 사람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왕의 귀가 나귀의 귀처럼 생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였지만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을 외쳐보고 싶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도림사 대밭으로 들어가서 대를 보고 외쳤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 같다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로 바람만 불면 대밭에서 우리의 임금의 귀는 나귀 귀 같다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대밭의 대를 모두 베어버리고 대신 산수유 나무를 심었다. 그 뒤로는 바람이 불면 거기에서 우리 임금의 귀는 길쭉하다네 라는 소리가 났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얘기인데 선생님 이거 서양 동화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그 이 볼핀치 이야기할 때
네.
그 마이더스 왕.
예.
그 왕의 이야기죠.
네. 똑같은데요?
거의 99%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얼굴 그 옷은 옷만 다르지 얼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만 이제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라고.
네. 네.
그 마르시아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
네.
기억하시죠?
네.
피리를 무지하게 잘 불어가지고 아폴론에게 도전했다가 껍질이
껍데기.
확 벗겨진 이 엽기적인 그의 이제 그 이 주인공인데
네.
그때 이거에 대한 그 이 심판관이 됐던 사람 그러니까 이 마르시아스 쪽 심판관이 예. 바로 이제 이 미다스 왕이었어요.
네, 네.
어떤 그 이 버전에 의하면 이게 반인 반수지만 이건 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신 목동의 신이죠.
네.
어쨌든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예. 아폴론과 겨루다가 져서 결국은 껍질이 벗기게 되는데 이때 껍질이 벗겨지기 바로 전에 이 심판관으로서 이 미노스가 마이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네가 진 게 아니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당나귀기 너 귀는 있지만 듣지도 못하는 귀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지.
거죠.
예. 네. 아유 오늘 이렇게 해서 연어랑과 새우녀부터 당나귀 귀를 가진 경문왕까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삼국유사 흥법편입니다.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도전. 나비는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날지 않는다.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져야 한다. 30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비상이 가능하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이다.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날개를 가졌다 해도 흙바닥을 벌벌 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설가 전경린이 쓴 나비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음껏 날아오르는 듯 보이는 나비. 하지만 그 날갯짓에는 자신의 몸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는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비가 알려주는 비법입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V라인 마스크팩,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극장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꽃이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아워타운. 가을을 맞아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부티 프랑스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연어랑과 새우녀가 바위를 타고 건너간 곳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었죠?
네, 2번 네. 일본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세 분 추첨을 해서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주소하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낭독해주신 우리 백운철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내일도 우리 씩씩하게 다시 올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